어제 그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촉박했지만 또좀 전달해 줄게 있어가지고 우리 조건사님 댁에 이제 잠깐 들렀습니다. 저는 이제 급해가지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아내하고 아이만 내려가지고 뭐 이제 뭐 갖다 줄 것만 갖다 주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도 시동을 끄고 내리게 됐습니다. 잠깐만 들어오라 하더라고. 잠깐만. 예. 아, 뭐 얼마나 그또그뭐안 내릴 수 없게 그죠? 예, 잠깐만, 진짜 잠깐이면 된다고 하는데 약속 시간 다 됐거든. 알겠지만 약속 시간 다 되면 이게 잠깐 1, 2분 아니 3, 4분도요.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아, 지금 시간 없는데 막 싶어가지고 막. 그뭐 하여튼 3, 4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또막 오지게 튀김하고 들고 나가지고 막 맛보라고 하는데 막 길에 서갖고 먹습니다. 막 고구마 튀김 먹고 막. 아유, 지금 약속 시간 급한데. 예. 늦으면 안 되는데. 아, 다른 막 장모님들하고 막 약속이 있어가지고 막. 점심 약속 마치고요. 이제 예배 준비한다고 교회에 나와 있는데 또 오늦게 군사님이 또 이런 물을 잔뜩 사가지고 막 교회 온 거예요. 막. 예. 네, 부지런해서 어제 날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냥 그늘막에 앉아갖고 좀 이렇게 여름 피우고 있어도 참 좋았을 날씨인데 내일 뭐또 교회 음식 해야 한다고 막 들락달락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그 권사님 그뭐 어디 뭐 H마트 갔다 옵니까? 그 사람 뭐 주말에 안 많던가에 하니까 막 권사님이 아그 사람 뭐 많기는 많냐고 사람 없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요. 주말인데 마트에 사람이 별로 없다. 제잘 됐다 싶더라고요. 집에 라면도 다 떨어지고 했는데 좀 사놔야겠다. 안 그래도 이제 공항에 어제 그 선교사님 픽업 나가야 되는데 아 이참에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마트 들렸다가 가면 되겠다. 제가 이제 북적이는 마트에서 장보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 날이 좋아갖고 어제 사람들이 마트 같은데 안 가고 다 나들이 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야 마트 H마트 주말인데 사람 없겠다 하고 신나게 H마트 딱 갔는데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이 완전 아수라장. 와 정말 주차장 아수라장이더라고. 예. 이뭐 나오는 차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야 권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예. 제가 분명히 그 말을 기억해요. 권사님 H마트 오늘 막 사람 많지요? 이라 해서 뭘 많냐고 없다고 막 이랬는데. 예. 다음 주 설교 기대하세요. 아 내가 알고 나서 선교사님이네. 다음 주. 제 주차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면서 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어요.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권사님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왜요? 나를 싫어하니까. 목사님도 한번 당해봐라. 내만이 주말에 마트에 줄 서갖고 이렇게 고생해야 돼. 본인도 어제 그 붐비는 데서 뭐 교인들을 해먹일 거라고 장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들이 가기도 아까운 날씨에 그죠. 니도 당해봐라. 아, 근데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얼마치를 참 좋아합니까? 그죠? 그죠? 아멘 안 해요? 와, 웃기만 한다. 와, 웃기만 했구네. 웃으면 안 되는데. 예. 두 번째 이제 가능성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권사님 마트 갔을 때 아마 제가 이제 추정 키로는 아마 오후 4시쯤 됐을 겁니다. 그죠? 오후 4시쯤 됐을 때는 해가 절정에 달했을 때니까 아마 사람들이 나오기를 꺼려해서 한산했을 것이고 제가 방문했을 4시 20분경에는 사람들이 한 20분쯤 지났으니까 막 마트에 몰려가지고 붐비게 되었을 그럴 가능성, 그죠? 그럴 가능성도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잘안 일어나요, 그죠? 20분 사이에 무슨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이 있겠지요. 사람이 많다 또는 붐빈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컨대 권사님께는 그 정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많은 것도 아닌 겁니다. 야, 뭐 맨날 밥해 먹고 사는데 이게 뭐 많다고. 예, 이래 되는 거. 근데 이제 저같이 속 좁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속이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아마 이 가능성이 제일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제 우리 교회 처음 막 왔을 때 권사님들 신방 갔을 때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 뭐밥더 드릴까 하길래 아, 딱한 술값만 더 주십시오 했는데 한 공기를 더 주시더라고. 어, 뭐, 이 집은 진짜 뭐, 숟가락, 주걱으로 수저를 삼나?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그때는 뭐, 이제, 억지로 다 먹었어요. 꾸역꾸역 다 먹었는데. 아, 지금이야, 이제, 친해지니까 막, 그래, 저도 안 먹고 싶으면 남기 보고 많은데, 그때는 막, 억지로 다 먹습니다. 저는 이제, 권사님이 아마, 저를 싫어해서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세 번째 가능성, 많음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그 교사 예배할 때는 아, 첫 번째일 것이다. 다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실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아마 권사님한테는 이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닌 거예요. 붐비는 것도 아닌 겁니다. 저한테는 안 그래요. 저는 평소 마트 계산하러 갈 때요. 제 앞에 계산하는 사람 두 명만 있어도 붐빈다 느껴요. 딱 두 명만 서 있어도. 뭐 이제 한 명 정도면 괜찮아. 그것도 계산하고 있는 한 명 정도면 아 마트 사람 없구나. 웬만해서는 계산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한산하다. 예, 계산원이 나를 보고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게 뭐 어찌 보면 속 좁은 게 맞을 수도 있겠지요. 이 기준이 다른 것을 거짓이라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 주방에서 항상 이슈 되는 게 뭡니까? 그 간, 간이잖아요. 간. 어떤 분은 간을 보고 나서 짭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 간을 보고 싱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그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다른 겁니다. 아마 집집마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이번 주 그 추석 명절이고 했는데 어릴 때 명절 되면 뭐 가족끼리 또 목욕탕을 같이 가곤 했습니다. 보통 목욕탕 가면요. 뜨거운 물 온도가 한 몇 도 되는지 아세요? 되게 좀 뜨거운 탕. 40도. 예, 40도입니다. 그 뜨거운 탕. 인체 온도보다 한 3, 4도 높으면요. 그 되게 뜨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이제 할아버지가 그거 들어가고 어허 시원하다 이란다고 해갖고 손자가 그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애들은 피부도 여리고 한데 그 엄청 뜨겁습니다. 40도면요 기겁합니다. 저 찬물 좋아하지 저 뜨거운 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요즘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한겨울 아니면 찬물로 샤워합니다. 그 찬물로 샤워했을 때 기분이 좋아서 그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기분.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그렇게 뭐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찬물로 샤워 못하겠더라고요. 피부가 따가워요. 아프더라고 이제. 하여튼 이게 몸도 좀 변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건 거짓말이라 하지 않아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제 명백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 괜찮아요. 이거 자랑이잖아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이 뭐 나는 거짓말 안 하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네. 아, 저는 요 손든 거 아니에요. 저는 요 그냥 한 거고. 예. 지금 만약에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이 거짓말하는 순간이 되겠지요. 그 의도가 어떻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들킨 사람일 뿐이지 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우리는 옳은 말을 하고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옳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의도가 그릇되면은 그것도 결국은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꼭 살다 보면요 제 속을 끌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키가 몇이에요? 아 이거는 내 적입니다 이거는. 예, 적. 저는 그 그럴 때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 해봐야 뭐예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 180 약간 안 됩니다. 180 약간 모자래. 예. 저한테 약간의 기준이 다르겠지요. 뭐 저한테 한 이 정도도 약간이니까 예, 약간 안 됩니다. 이 문장 우리 그대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180 약간 안 된다. 수학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명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키를 두고 180에서 모자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명제의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참인 명제다. 180 안 된다. 제가 뭐라 이야기했어요? 180에서 약간 모자르다. 이 약간이라는 말은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180 약간 모자르다라는 말은 명제의 조건을 성립하지 못해요. 180에서 모자르다 하면은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명제가 되지만 약간 모자르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아주 적절한 궤변을 사용한 셈이지요. 듣는 사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도록 180에서 약간 모자릅니다. 형식사고로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명제가 아닌 말, 즉 논리적으로는 궤변이 될 수 있는 말을 사용했기에 이것을 거짓말이라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제 의도를 따져보면은 이건 사실 실제로 거짓말이랑 진배 없어요. 뭐 신체 사이즈라 완전히 밝힐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제가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180 약간 모자랍니다 하면 안 되죠. 그죠? 한 178에서 약간 모자랍니다. 이 정도. 그죠? 그래야 좀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야지. 예. 아, 177? 예, 그죠? 아무튼 우리는 어떤 형태든 거짓말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문제는 10계명, 제9계명 되겠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같은 문제입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 그죠? 사실 좀 더 말하자면요. 이 말도 틀린 게 밥 먹어봐야 하루에 세 번 먹는데 여러분 하루 세 번만 거짓말 합니까? 뭐 말은 뱉으면 거짓말 나오는 데 있잖아요. 뱉으면 거짓말 나오는 데 있어요. 제가 지난주 그 모르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 누굴까 하면서 뜯어봤습니다. 제 차를 찍은 예쁜 사진과 함께 벌금 티켓이 날아와 있더라고. 130파운드인데 2주 안에 내면 65파운드지요. 막 이래. 한 개도 안 반가워. 예. 제가 5년 동안 주차 티켓 한번 끊겨본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금세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뭐 지난 5년 동안 주차든 속도든 뭐든 위반한 횟수를 생각해보면요. 5년에 한 장 정도면 참 감사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 동안 제가 한 번 딱지 끊었다고 해서요. 한 번 위반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수시로 위반해요. 예. 얼마나 요령껏 하는데요. 제 카메라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카메라 위치가. 예.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심정 이면에는요. 때때로 내 아이가 정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어느 부모든 그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너무 고생하고 손해볼 것 알기에 애가 어릴 때 철 모를 때는 정직하라고 가르치다가 어느 정도 장성한 뒤에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정직보다는 세상 사는 요령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미련할 정도로 정직해서 맨날 손해보고 다닐까 싶어 노심초사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정직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3시간 반 봉사해놓고 막 5시간 적어내고 5시간 봉사해놓고 뭐 10시간 적어내는데 내 자녀는 3시간 그대로 적어낼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어릴 때나 뭐 정직하면 귀엽지요. 이제는 좀 잔머리도 쓰고 조금은 부풀릴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가 어디 뭐 정직을 가르쳐요. 연구실에 가끔 얼굴만 뒤밀었어도요. 내 자녀가 논문에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뻔뻔한 정도는 갖추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부모 심정이라고. 영국 축구 2부 리그 팀 가운데요. 그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옥스퍼드 약간 이제 변방에 있는데 그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그 홈구장에 가면요. 중국 뷔페가 있어요. 그 나름은 이제 옥스퍼드에서 그 맛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키가 140 미만인 아이들은 반값이다. 제가 이제 가족들 데리고 갔을 때 제 아이한테 물었어요. 네 키가 몇이지? 아이 당당하게 얘기해. 141. 야, 씨, 자기는 지금 140 돌파해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히 이야기해. 예. 저는 이제 제 심정 그렇죠. 네 제발 몇 달 전에 키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네 139일 때가 있었잖아. 이래 다시 물었어요. 아니 네가 원하는 키 말고 정확히 야, 정확히 네 몇 센치인지 기억 안 나나 이거 발끈해요. 141이라고 막. 야 아이한테 그런 걸로 거짓말 시킬 순 없고 그냥 좀 낮게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이처럼 거짓말은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밥 먹듯이가 아니라 밥 먹는 횟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회가 찾아오지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막 행사가 있어가지고 권사님들 이제 또 앉으셔갖고 막 손자 손녀 사진을 둘러보시더라고. 그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고요. 예. 서로 너무 예쁘다고 어찌 손녀 이래 예쁩니까 하면서 막 사진 보는 게 예. 저도 봤습니다. 아 좀 저도 보지 해서 봤는데 와 웬 장군님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목에 살이 많아 목도 없어 뭐. 아니 장군이 앉아 있는데 이미 제 입에서는요 와 군사님 닮아갖고 이래 미인이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얘 막. 어유 그것도 딱 처음 봤을 때는 막 장군님이네 이래 놓고서는 예. 사실 이런 거짓말은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거기서 정직한 사람은요. 매너 없는 사람이고요. 교양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 곁에 사람 안 남아 있습니다. 자기 곁에 사람 없는 사람 한번 자기 말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그 white lie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오헬리의 그 마지막 입세. 알죠? 그죠? 뉴욕의 그 가난한 그 예술가 지망생들 미술하는 애들 아가씨 둘이서 이제 같이 방 얻어갖고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한 애가 그 폐렴에 걸렸죠. 폐렴에 걸리고 막 콜록콜록하고 있으니 몸이 약해지니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아이고 나는 막 죽을란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으니까 그 같이 사는 그 아가씨가 그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픕니까? 아이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막. 그러면 밖에 그 담쟁이 덩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저 담쟁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날이면은 나도 죽겠구나. 그 소리를 이제 막 그 룸메이트가 들으자 주자 못해 옆집에 살고 있는 그 화가였던 그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할아버지 막 노발대발하죠. 그런 약해 빠지는 소리가 어디 있냐. 그날 밤에 하필 뉴욕에 폭풍우가 물어닥칩니다. 그죠? 완전 심한 폭풍우가. 근데 폭풍우가 지나고 났는데 그 강한 폭풍우에도 이파리가 잎새가 딱 하나 달려 있었죠. 그리고 그 누워 있는 그 폐렴에 걸렸던 그 아가씨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야, 저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잎사귀가 있구나. 왜 폐렴에 낫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폐렴에 다 나으니까 이야기해 주지요. 그날 밤에 할아버지 폐렴 얻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 결국은. 그 폭풍우 맞으면서 그림 그리러 간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뭐, 이 땅에 아마 그런 할아버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뭐, 지어낸 얘기니까 아름답지, 그죠? 그 잎새는 가짜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거. 폭풍우를 견딜 잎새는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림으로 속인 거죠. 이 이야기 얼마나 우리 아름답게 알고 있습니까? 선의의 거짓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여자 이름이 많진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군데군데 나타나는데요. 그중 한 명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오는 라합. 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여인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그 창녀를 말합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부이지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아무리 예전에 비해서 인권이 발달된 시절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직업란에 매춘부 또는 창녀라고 적을 수는 없어요. 예. 매춘업이라고 적을 수 없다고요. 우리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적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관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 성경은요, 이 여인을 실명과 함께 직업을 정확히 버젓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이 여러분 어떤 장인지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건 뭐랍니까? 믿음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장이라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거기에 이 창녀가 자기 실명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름과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이런 구절을 보면 정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뭐 고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뭐 어떻게 동성애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뉴스에만 발끈할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이 더 충격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 어떻게요? 창녀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인물과 함께 나란히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런 데는 좀 충격을 받으세요. 이 페미니스트들 그런 주장하죠. 성경이 가부장적이니 그런 비판하는데 사실 그 텍스트를 정확히 읽으시라고. 이 당시 1세기, 2세기 문서 가운데요. 이토록 급진적인 문서가 우리 인류화에 어디에 있습니까? 창녀와 함께 자기 실명을 거론하는 1세기, 2세기 문서가 어디 있냐고. 성경만큼 진보적인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도요, 언론에서 보면은 창녀의 이름이나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는 건 되게 위험하고 꺼려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분위기가 그 정도는 받쳐주진 않으니까. 가명 처리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어디 캐캐 묵은 보수적인 책이라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1, 2세기 문서인데 지금 창녀와 함께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열정과 함께. 그 당시에 딱 두 종류의 창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창녀는 뭐냐면 이방 종교에서 성전에 근무하던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신들한테 예배할 때 그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예배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 성전에 근무하는 창녀들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창녀가 일반인들, 요즘 술집 여자들처럼 그 일반인들한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매춘업에 종사하는 창녀가 있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라합은 그 두 번째 경우의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하고 관련된 종교적인 업무에 있는 그 창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계를 위해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제 역추적을 한번 해봐야죠. 이 여자가 과연 무슨 일을 했길래 그 직업과 함께 실명이 거론되며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자기의 위치를 나란히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거짓말 가운데 하나지요. 창녀 라합의 거짓말.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정탐이니까 스파이를 두 명 심습니다. 남의 나라 스파이가 제 아무리 변장을 한들요, 뭐 007이 아무리 007이라 한들 일반인 집에 숨어들 수 있습니까?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바로 티가 나서 뭐 딱 걸리기 좋은 행동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뭐 우리 집 두드리면 하룻밤만 묵어갑시다 하면 여러분 그 뭐 들어오게 해줄 수 있어요. 들어오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손은 뭐 한 손으로 문자를 치고 있던가 하겠죠. 뭐 카톡을 보내가지고 아 우리 집에 그 이상한 사람 왔다 이렇게 카톡을 넣으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매춘부가 있는 창녀촌 같은 곳은 달라요. 2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 매춘부가 나오는 술집 같은 곳이겠지요. 이곳에는 아무나 가도 이상할 것 없어요. 매춘부들은 낯선 남자를 만나도 거리낌 없이 대합니다. 아마 뭐 처음 본 사람한테 막 오빠라고 막 살갑게 말하고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뭐 못생겼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스파이들은 창녀 집에 숨는 것이 안전하겠다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계가 없으니까. 예. 스파이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정탐해야 했기에 가장 안전한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창녀촌이 안전하다면 그곳이라도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었죠. 이 여리고라는 곳도요, 이 도시도 보통 도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몰래 스파이 두 명이 잠입했는데도 오늘 본문 보니까 어때요? 여리고 왕한테 첩보가 들어갑니다. 스파이 두 명 침입했다. 첩보가. 아주 그것도 그 값진 정보를 입수하지요. 아마도 이들은 일반 주택이나 여관보다는 숨기기, 몸을 숨기기 유리한 창녀촌에 들어갔을 것이다. 3절을 보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직접 내린 전갈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국가의 정보 요원들이 이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라합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해서요. 하나님 못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로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숨겨진 의인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용감한 시민 찾아서 상주기 위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라합은 스파이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거짓말은 뭡니까? 라합의 주특기입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팔며 남자를 상대해 오던 라합이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겠어요. 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멋있는 구석 없는 사람에게도요. 하 오빠 멋있다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막 이상하게 그 찌질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신세 한탄을 해도 아 당신 마음 이해한다면서 위로해 줬을 겁니다. 그것도 마치 자기 진심이냐. 이 몸 파는 여자들이 그거 맨날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스파이를 쫓던 국가 정보 요원들이 들이닥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끝을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다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스파이라는 거. 5절을 보니까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미 자기가 지붕 위에 다 숨겨놓고서는 뻔뻔하게. 보통은 국가정보요원 정도 되면요. 이런 매춘부들 말에 잘 안 속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 탈북자들 오면은 그 이제 하나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정보요원들이 조사를 하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조사요원들이 그 탈북자들 말 하나도 안 믿어져요. 하나도 안 믿습니다. 진짜 밤새우고 일합니다. 예. 막 사람 지치게 만들어버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잘생겼어요. 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소리 안 해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고 아들 잘생겼네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런 말 안 한다고. 예. 그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그 거짓말이지 안 믿지요. 근데 이 국가 요원들도 라합의 말에 다 속아 넘어가요. 얼마나 거짓말이 생활에 몸에 뱄으면 프로라이어 아닙니까? 프로라이어. 예. 걸리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동공 하나 흔들리지 않고 손도 안 떨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이 두 스파이는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의 발판이 되죠. 라합이 한 것 뭡니까? 결국 제대로 된 거짓말 하나였어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무슨 직업을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라합은 계속해서 창녀로 살아갔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했던 그 거짓말 하나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그 거짓말 하나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좀 대번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아주 비열한 거짓말을 하지요.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행동이 그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그 이집트 왕 그 파라오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후궁으로 보냅니다. 머저리 같은 남자 아니에요, 진짜. 자기 아내를 막 남의 왕 그 후궁으로 보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목숨 버리겠다고. 그 한 번만 그럽니까? 또 그러죠, 또 그러고. 이런 자가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요, 여자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집트인보다 이 노예인 이스라엘인들이 더 자식을 많이 놓으면서 번성하니까 겁을 먹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 자식을 놓아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때 단체로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애를 빨리 놓는 바람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들 나아버렸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다. 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뭐 건강한 사람은 뭐 6개월 만에 애 놓고 뭐 약한 사람은 뭐 10개월 만에 애 놓고 이랍니까? 애 다음 뭐 10개월 만에 다 놓지. 말도 안 되는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덕에 모세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죠. 모세가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까닭을요,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라합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리고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혼난 까닭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두려워했기에 거짓말을 했거든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윤리책이라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남의 남자 첩으로 넘겨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없겠지요. 성경이 윤리책이면 라합은 직업을 바꿔야 돼요. 어디 창녀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떡하니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가있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요, 누구를 경외하였느냐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니 파라오에게 단체로 거짓말을 했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녀 라합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녀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지만 명문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말 아닙니까?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이 믿음이 라합을 구원했습니다. 비록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열전에 올리셨어요. 이 맥락에서 거짓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정말 필요 없는 격가지에 불과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국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오른 사람을 아십니까? 우리 다 배웠어요. 예, 어릴 때 교과서에서 다 배운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한국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올린 그 김응국 씨입니다. 소설가 김응국. 괜찮습니다. 교육부에 그 한 거 좀 그늘을 한번 넣었어요. 우리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10년 전에 이제 타계하셨을 때 또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했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훗날 미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한국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미국인으로 살다 갔지요.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훗날 또 영국 국적 취득한 사람들 여럿 있듯이요. 아무튼 한국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노벨 문학상에 근접했던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 이제 중학생 때 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그 순교자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 원서예요. 그 순교자라는 작품 원래 이 사람이 영어로 써서 발표한 거거든요. 미국에 갔었을 때. 영어로는 더 마터드입니다. 이 펭귄 클래식에서 나왔어요. 펭귄 클래식은 아무 책이나 내는 거 아니거든요. 고전들만 내는 책입니다. 뭐 영어 제목, 영어 이름으로 나왔죠. 리처드 이 킴인데 응국김이에요. 응국김. 그 김응국입니다. 한국 이름이. 예. 원래 영어가 원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책에 실린 그 순교 잘하는 거는 이 책을 이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 쓴 영어니까 우리가 읽기 아주 뭐 술술 읽힙니다. 저도 아직 이 원작은 덜 읽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이 소설이 발표됐을 때 20주간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읽히세요. 이런 거는 그 스웨덴 한림원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노미네이트 됐다고 이렇게 발표한 작품 아닙니까? 저도 이거 중고로 아마존에서 중고로 샀거든요. 배송료 포함해서 새 책이에요. 중고인데 새 책이에요, 이게. 배송료 포함해서 1.99, 1파운드 99. 그러니까 배송료 얼마지, 그러면? 예, 배송료 포함해서 예, 새 책. 예. 어릴 때 한국말로 읽었지만 뭐 영어로 읽어도 뭐 괜찮은 책입니다. 내용이 6.25때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내용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14명의 목사가 공산군한테 잡힙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12명이 처형돼요. 2명이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와 똑같은 12명의 목사가 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군들에게 처형당하고 2명이 배신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나왔다. 그래서 이 2명을 완전 매도시키죠. 이 배신자들. 이것들은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막 합니다. 지금 배교자들이다. 이 소설이 이제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사실은 사실 정반대였음을 우리가 드러나죠. 점차 밝혀지는 사실은 뭡니까? 사실상 그 12명의 목사들이 죄다 배신하는, 막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없다카고 막 공산군한테 살리달라카고 막, 뭐 예수 막 신성 모독하고 막 신이란 존재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막 살려만 주십시오 막 하고, 공산군들이 왜 죽였습니까? 짜증나서 죽인 거예요. 이것들은 뭐야, 이거는 뭐. 다 짜증나서 죽이고. 이두 명은, 한 명은 그한 목사라는 사람은 이미 정신 이상이 왔어요. 정신병자니까 죽이지 않은 거고, 이신 목사라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던 목사 맞소. 부인하지 않으니까 공산군이 살려준 겁니다. 그래, 니는 그래도 인간 같네. 하고 살려준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상을요, 눈치챈 사람들이 있죠. 이제 눈치챈 사람이 그 안대령이라는 사람하고 이대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눈치를 채요. 하지만 안대령은 그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거를 선전 도구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 12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군들에게 총을 맞아 처형당했다 하면 이 국민들에게 국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신앙인들에게 신앙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대령은 계속 그걸 언론에 계속해서 선전하고자 합니다. 이 장대령에 반발하는 사람이 이대위가 나옵니다. 이대위는 사실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에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이대위가 계속해서 신목사를 추궁하죠. 목사님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사실 12명의 목사가 다 배신하고 목사님 혼자 배신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목사님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한 신목사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요? 신목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12명의 사람을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일이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끝까지 배신자로 남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신목사도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었는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뭐 결국은 14명의 목사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셈이죠. 이거 사실 실존주의 보면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도스토옙스키의 후계자다, 뭐 알베르 까미의 후계자다, 막 이렇게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신목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배신자로 남으면서도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겁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도 신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했기에 결국 자기 혼자 배신자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이 소설 관계 김은국 씨는 일약서 타가 되는데 뭐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죠. 특히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냉전에 대한 이 시대의식이 있고, 또 종교심에 대한 고찰, 인간 존재와 신의 존재에 관한 물음, 게다가 오늘 설교와 관련된 물음이지요. 진리와 사실에 대한 물음이 있겠지요. 이 작품에서 장대령과 대치하는 이 대위는 사실 자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고요, 사실만이 가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신목사는 달랐어요. 신목사는 사실보다 가치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해도. 그러니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더 가치 있는 진리를 사수하고자 합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지만 진리가 더 가치 있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이책 제목이 기가 막히지요. 영어로 The Martyr던데, 순교자, 순교 당한 사람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진짜 순교자인지, 누가 진짜 순교자입니까?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은 12명의 목사가 순교자입니까? 아니면 그 12명의 순교자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도들의 희망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은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욕을 먹으면서 살아간 그 신목사가 순교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대한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렸는가?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 대위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은 혼자 배신자가 되면서까지 거짓말을 한 신목사인가?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아요. 창녀라는 그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하나만 언급합니다. 그녀는 나를 하나님으로 대했다. 하나님으로 믿었다.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그토록 중요해요. 너희들은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느냐, 구계명을 어겼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하나만 언급하세요. 그들은 왕이 아니라 나를 경외했다. 여러분, 말이요, 누구를 위한 말인지 잘 생각하세요. 십계명이 율법이 되는 순간은 그 자체가 규칙이 될 때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있는 말만 한다. 그러면서 죄다 상처 후벼 파고 다니고. 우리 부모는 내 결혼할 때집 하나도 못 해주고, 뭐 사실인데 뭐 어떡하냐 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뭐 못생겼니? 뭐 키가 왜 그렇니? 밥이 맛이 있니 없니? 나는 거짓말 못 한다고. 그럼 거짓말 배우세요, 좀. 거짓말이냐 아니냐, 선의의 거짓말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누구를 위한 말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하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는 말인가? 그 기준이 단순히 사실이라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냐? 뭐 우리 일행 선교사님, 선교사님 의사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뭐 사실을 말해주는 게 최선입니까? 아이고, 뭐 2, 3일 뒤에 꼴가닥 하겠네. 성경이 단지 윤리책이라면요, 법전이라면 법정에서 선서하듯이 무조건 사실 위주로만 가야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는 사실보다 위대한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쫓아 사는 삶입니다. 사실을 쫓아 살면요, 정죄하기 바빠요. 죄다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사실을 망치처럼 막 휘두르면서요, 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보다 가치 있고요, 훨씬 위대합니다. 보혈이라는 것은 덮는 데 능력이 있습니다.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실보다 위대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라합처럼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또 애굽 치하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이지 않았기에 너무도 쉽게 말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로, 내 양심에 깨끗하다는 이유로, 거짓말 아니라는 이유로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 너무 쉽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진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함으로, 또는 드러내지 않음으로 남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여러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라합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또한 주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며 이 함세상 주님을 위하여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